안녕하세요. 교포유니언에서 전해드리는 5월 15일 오늘의 라디오 뉴스입니다. 방송을 시작하기 전 잠시 광고가 있습니다. 뉴욕클라이프의 프리미엄 디파짓 어카운트 PDA는 일시납으로 자금을 예치하고 그 계좌에서 발생하는 이자를 보험료 납부에 활용할 수 있는 프로그램입니다. 5월 31일까지 가입하시면 첫해 10%, 이후 매년 5.0% 이자율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PDA에서 발생한 이자는 보험료 납부에 사용되어 실제 부담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자세한 상담은 뉴욕클라이프 숀 초이 최소한 에이전트에게 문의하세요. 408-531-7702, 408-531-7702. 자, 청취자 여러분, 오늘 하루 동안 쏟아진 뉴스 헤드라인들을 가만히 이렇게 들여다보면요.
네.
각기 다른 세상에서 벌어지는 일들처럼 느껴지실 때가 많을 겁니다.
아, 그렇죠. 워낙 다양하니까요.
네, 뭐 베이징의 외교 테이블부터 시작해서 저기 텍사스의 국경 장벽, 그리고 당장 우리가 매일 달리는 오클랜드 고속도로까지 말이죠.
정말 파편화된 소식들이죠.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오늘 이 뉴스들을 막 억지로 하나의 주제로 묶으려고 하지 않겠습니다. 대신에 일반적인 뉴스 프로그램처럼 각 항목을 그냥 독립적으로 쭉 다루되 단순한 사실 전달을 좀 넘어설 겁니다.
겉에 끼식 보도가 아니라 좀 더 깊게 들어간다는 말씀이시죠?
네, 바로 그겁니다. 그 사건들 기저에서 어떤 역학관계가 작동하고 있는지 그 원리와 이유를 심도 있게 파헤쳐보는 시간을 가질 텐데요.
아주 좋습니다. 사실 우리가 매일 소비하는 뉴스는 종종 결과만 딱 보여주잖아요.
그렇죠. 누가 뭘 결정했다 이런 식으로요.
야, 어디서 무슨 일이 일어났다. 약간 이런 식인데, 근데 정말 중요한 건 그 결정이 어떻게 이루어졌고 또 그 사건이 왜 하필 지금 발생했는지를 이해하는 거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오늘 그 정보의 홍수 속에서 우리 청취자분들의 소중한 시간을 꽉 아껴드리기 위해서 제가 각 사건의 핵심 맥락하고 왜 이게 중요한지를 확실히 짚어드리겠습니다.
좋습니다. 그럼 첫 번째 카테고리 월드뉴스 항목부터 바로 짚어보겠습니다. 첫 소식은 베이징에서 마무리된 미중 정상회담인데요.
네.
그 트럼프 대통령과 시진핑 주석이 만났고 양측 모두 진전이 있었다 이렇게 평가를 했거든요. 자, 이것부터 풀어볼까요?
네, 진전이 있었다고는 하는데 막상 세부 내용을 보면 구체적인 합의문은 거의 안 보입니다.
그러니까요. 약간 그 경쟁 관계에 있는 두 거대 기업의 CEO가 한 방에 딱 앉아서 우리 당장 회사문 닫을 생각은 없다. 이렇게 보여주기 위한 퍼포먼스 같기도 하거든요.
정확한 비유입니다. 이게 외교 무대에서 작동하는 그 전형적인 충돌 관리 메커니즘이거든요. 이번 회담의 핵심은 두 정상이 어떤 문제를 해결했는가가 아닙니다.
아, 해결한 게 아니라면요?
오히려 어떤 문제를 회피했는가. 여기에 초점을 맞춰야 하죠.
아, 회피요?
네. 가장 대표적인 뇌관이 바로 대만 무기 판매 문제인데요. 트럼프 대통령이 이 부분에 대해서 아주 즉답을 피했습니다.
그럼 그건 그냥 실수나 시간이 없어서 그런 게 아니라는 거네요?
절대 아니죠. 양측 입장 차이가 워낙 극명하니까 이 안건을 테이블 위에서 적극적으로 다루는 순간 회담 자체가 완전 파행으로 치달을 수 있다는 걸 실무진들이 이미 계산을 쫙 해둔 겁니다.
와, 그렇군요. 그러면 이건 진짜 깊게 베인 상처에 반창고 하나 딱 붙여놓고 다 나았다고 하는 게 아닙니까? 이게 진짜 관계 개선의 시작인 건지 아니면 단순한 긴장 완화용 쇼인지 헷갈리거든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이건 문제 해결보다는 충돌을 임시로 관리하는 성격에 훨씬 강합니다.
아, 이견을 좁힌 게 아니라 당장 폭발할 수 있는 폭탄의 타이머를 잠시 멈춰두고 그냥 수건으로 덮어둔 거군요.
맞습니다. 딱 그거예요.
그렇다면 다른 의제들은 어떤가요? 뭐 이란 문제나 무역, 비행기 농산물 사는 거, 그리고 미중러 3자 핵군축 구상 같은 되게 굵직한 이야기들도 오갔는데요.
그 부분들도 구조적인 갈등의 쟁점은 거의 그대로 남아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여전히 남아있군요.
네. 이란 문제에 대해서 미국이 중국한테 좀 적극적으로 중재에 나서라 압박을 하긴 했지만 중국 입장에서는 이란과의 그 끈끈한 전략적, 경제적 관계를 포기하면서까지 미국의 요구를 들어줄 이유가 전혀 없죠.
아, 그렇죠. 굳이 그럴 필요가 없죠.
그리고 무역 측면에서도 뭐 항공기나 농산물 구매를 확대할 수 있다. 이런 원론적인 이야기는 나왔어요. 하지만 구속력 있는 수치나 계약이 명시된 건 하나도 없고요.
그럼 핵군 축구성은요?
그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러시아가 일단 참여할지도 미지수인데다가 중국은 자기들의 핵전력을 최소한 미국 수준으로는 인정받으려는 셈법이 막 얽혀 있어서 단기간에 성과를 내기가 아주 어렵습니다.
결국 이번 정상회담은 근본적인 문제 해결이 아니라 세계 1위, 2위 국가가 대화 채널을 완전히 닫아버리진 않았다는 그 신호를 시장에 보낸 게 전부군요.
네, 그게 유일한 성과라고 할 수 있죠.
자, 그럼 두 번째 올드뉴스 항목으로 넘어갑니다. 이렇게 강대국들이 외교적인 수사를 막 주고받는 동안 우크라이나에서는 참혹한 현실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네, 안타까운 소식이죠.
우크라이나 수도 키이우에서 러시아 공습으로 아파트가 붕괴되는 참상이 벌어졌습니다. 24명이나 사망했고 그중에 10대도 3명이나 포함되어 있다고 하는데요.
정말 비극입니다. 지금 러시아는 대규모 드론이랑 미사일로 민간 지역을 가리지 않고 파격하고 있고요.
우크라이나도 가만히 있진 않잖아요.
네, 우크라이나는 러시아 본토 깊숙한 곳의 에너지 시설들을 드론으로 노리고 있죠. 완전히 극단적인 소모전 양상입니다.
근데 제가 여기서 정말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하나 있습니다. 이렇게 최전선에서는 서로 급소를 찌르고 민간인 피해가 엄청나게 커지는 모순적인 상황인데 이 와중에 양측이 포로를 205명씩 교환을 했단 말이죠.
아, 네. 그 소식도 들어왔죠.
아니 포탄이 막 날아다니는 전쟁 또 한가운데서 실무진들은 테이블에 앉아가지고 명단을 교환하고 있다는 건데 이 상반된 상황이 대체 어떻게 동시에 일어날 수 있는 건가요?
이게 그 전쟁이 길어지면서 나타나는 병행 전략, 즉 투트랙 메커니즘의 전용적인 모습입니다.
투트랙이요?
네, 군사적으로 타격하는 거랑 제한적인 실무 협상이 겉보기엔 완전 모순 같지만 사실 현대전에서는 되게 흔하게 겹쳐서 나타나거든요.
아, 진짜요?
네, 양측 지도부는 지금 전선에서 절대 물러설 수 없는 엄청난 정치적 부담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상대의 기반시설이나 수도를 때려서 국내 여론을 결집하고 전황의 우위를 점하려고 하는 거죠. 젤렌스키 대통령도 계속 추모 행보를 이어가며 결항을 다지고 있고요.
아, 우크라이나가 러시아 정유시설을 그렇게 집요하게 때리는 것도 다.
네, 러시아의 전쟁 수행 자금줄을 딱 끊어버리겠다는 아주 치밀한 계산인 거죠.
그러니까 한쪽에서는 상대한테 최대치의 고통을 주면서 또 다른 쪽에서는 자기네 군사들 사기랑 직결되는 포로를 데려오기 위해 냉정하게 협상을 하는 거군요.
맞습니다. 군부나 정보기관 산하에 있는 그 실무 협상 채널은 최상위 정치적 갈등이랑은 딱 분리돼서 조용히 작동합니다.
아하, 그렇게 돌아가는 거군요.
포로 교환은 양측 모두 내부 결속을 위해서 어떻게든 눈에 보이는 성과가 필요하니까 그나마 성사될 수 있었던 최소한의 교집합인 겁니다.
그렇군요. 근데 청취자분들이 들으시면서 이거 혹시 협상 움직임이 있으니까 전쟁 끝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절대 주의하셔야 할 점이 바로 그겁니다. 이 실무적인 타협이 종전이나 휴전이 가까워졌다는 신호는 전혀 결코 아닙니다.
아니군요.
네. 오히려 상대방 핵심 인프라 파괴하는 이런 타격전이 일상화되면서 민간인들이 겪는 이 비극이 훨씬 더 깊게 장기화되고 고착화되고 있다는 걸 상기시키는 대목이죠.
참 씁쓸하네요. 전쟁 장기화의 비극이 이런 식으로 나타나다니요. 자, 분위기를 좀 바꿔서 이제 두 번째 카테고리 미국 국내 뉴스로 시선을 돌려보겠습니다.
네.
세 번째 뉴스 항목은 미 연방 대법원의 결정인데요. 여기서 정말 흥미로운 부분은요, 청취자 여러분. 저희가 이 사안은 철저히 좌우 정치적 입장을 배제하고 소스 내용만 아주 중립적으로 법리적인 부분만 전달해드린다는 점 미리 말씀드립니다.
네, 객관적인 분석이 중요하죠.
대법원이 낙태약인 미페프리스톤의 우편 배송을 계속 허용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근데 이 결정이 최종 판결이 아니라면서요?
맞습니다. 임시 조치입니다. 그 이른바 그림자 문서, 섀도우 다켓이라고 불리는 대법원의 긴급 명령 절차를 통해서 나온 거거든요.
그림자 문서요? 정식 판결문이랑은 다른 건가요?
완전히 다릅니다. 일반적인 대법원 판결은 막 몇 달 동안 구두 변론도 하고 수백 페이지짜리 판결문을 쓰잖아요.
네, 엄청 길게 나오죠.
근데 이번 명령은 서명도 없고 별도로 이유를 설명하는 내용도 없는 아주 짧은 명령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아, 하급심에서는 원래 대면 진료 없이 원격으로 약을 처방받고 우편으로 받는 절차를 아예 제한하려고 했었잖아요.
네, 맞아요. 그런데 대법원이 이 본안 소송이 하급심에서 계속 진행 중인 상황에서 일단 최종 결론이 날 때까지 기존 약 접근성을 임시로 유지하겠다고 현상을 동결해버린 거죠.
만약 이 조치가 없었다면 전국적으로 바로 혼란이 왔겠네요.
그렇기도 하지만 여기서 핵심은 단순히 약 배달 방식이 아닙니다. FDA라는 연방정부 기관의 규제 권한을 사법부가 과연 어디까지 뒤집을 수 있는가, 이 권한 다툼이 본질이거든요.
아, 권한의 문제.
네, 보수 성향인 엘리토 대법관이랑 토머스 대법관이 반대 의견을 냈다는 점도 주목해야 합니다.
반대 의견이 나왔다는 건 나중에 다시 불붙을 수 있다는 거잖아요.
게다가 이게 11월 선거를 앞두고 전국 정치에 아주 핵심 변수가 될 것 같은데요.
정확합니다. 선거 전까지는 이 임시조치가 유지되겠지만 정치권에서는 끊임없이 여론을 자극하는 이슈가 될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어서 네 번째 항목도 법적 권한의 충돌이라는 맥락인데요. 텍사스주의 강경한 이민자체포법, 일명 SB4 핵심 조항에 연방판사가 제동을 걸었습니다.
네, 아주 뜨거운 이슈죠. 주 정부가 연방의 고유 권한인 이민이나 추방 문제를 막 넘보려 했다는 점을 꼬집은 건데요. 이게 약간 회사의 조직도랑 비슷한 것 같아요.
조직도요?
네. 지점장이 자기 맘대로 막 직원을 해고하려고 하니까 법원이 딱 나서서 잠깐, 그건 본사, 인사팀, 그러니까 연방정부만 할 수 있는 고유 권한이야. 이렇게 한계를 명확히 그어준 느낌이랄까요?
아주 찰떡 같은 비유네요. 판결문에서도 정확히 그 점을 지적했습니다. 이걸 연방 우선주의라고 하는데요. 헌법상 이민 통제는 연방정부 권한인데 텍사스가 연방감독 전혀 없이 주정부 구조 자체로 연방법을 집행하려고 한 게 문제라는 거죠.
텍사스 입장에서는 본사가 일을 안 하니까 우리라도 나선 거다. 이런 거겠지만 법은 그렇게 안 본 거군요.
네, 맞습니다. 연방판사는 만약 각 주가 알아서 이민자를 체포하기 시작하면 미국 전체의 단일한 정책이 깨진다고 본 겁니다.
그럼 앞으로 어떻게 될까요? 다른 주들도 비슷한 법 만들려고 하던데요.
텍사스가 항소할 가능성이 100%고요. 이민권 단체랑 공화당 진영의 대립이 엄청나게 격화될 겁니다. 타주의 유사 입법 시도에도 큰 파장을 미칠 수밖에 없고요.
네, 이것도 계속 지켜봐야겠습니다. 자, 다섯 번째 미국 뉴스는 국회의사당 내부의 물리적 안전 문제로 화제를 돌려보겠습니다. 연방의회가 의사당 경찰 정년을 연장하는 법안을 추진 중입니다.
네, 하원은 65세, 상원은 62세, 만장일치로 통과됐죠.
그래서 이게 다 무슨 의미일까요? 그냥 단순한 인사행정 변경은 아닌 것 같은데요.
아닙니다. 이 배경을 보면 2021년 1월 6일 사태 이후의 상처가 고스란히 남아있습니다.
의사당 난립 사태요?
네, 그 사태 이후에 경찰 내부에서 인력이 엄청나게 빠져나갔습니다. 조기 은퇴나 이직이 많았는데 신규 채용은 그걸 못 따라가고 있거든요. 심각한 인력 부족 상태인 거죠.
와, 근데 문제는 지켜야 할 의원들은 예전보다 훨씬 더 위험해졌잖아요.
바로 그겁니다. 의원들을 향할 위협이 급증했는데 정작 지켜줄 베테랑 인력이 없으니까 억지로라도 경찰 정년을 늘려서 이 정치 양극화가 낳은 안전 공백을 메우려는 고육지책인 겁니다. 의회 안전의 현주소를 보여주는 씁쓸한 장면이죠.
정치 양극화가 만들어낸 아주 다급한 SOS 신호였네요. 자, 이제 세 번째 카테고리 베이지역 로컬 뉴스로 내려와 보겠습니다.
네.
여섯 번째 항목은 바로 이번 주말 샌프란시스코 방문 계획 있으신 로컬 청취자분들, 아주 실생활에 직결되는 주목하셔야 할 주말 교통대란 예고입니다.
네, 베이투브레이커스 행사 때문이죠.
맞습니다. 이 행사 때문에 하워드, 헤이스, 펠, JFK 드라이브 같은 도시의 핵심 구간들이 순차적으로 쫙 통제가 되거든요.
이건 뭐 단순히 길이 막히는 수준이 아니라 도시를 가로지르는 혈관이 일시적으로 막히는 셈입니다.
그러니까요. 대중교통 이용은 필수겠네요.
네, 당일 문의 노선들은 북쪽, 남쪽으로 분할되거나 우회 운행하니까 주의하셔야 하고요. BART나 캘트렌 측에서도 행사 일정 맞춰서 조정 운행을 하니까 대중교통 이용을 아주 강력히 권고드립니다.
청취자 여러분, 이번 주말 샌프란시스코는 차 두고 가시는 게 정신 건강에 좋으실 것 같습니다. 자, 드디어 마지막 일곱 번째 뉴스 항목입니다. 또 다른 로컬 교통 이슈인데요. 오클랜드 I-580 구간에 8마일 대형 트럭 통행 금지, 이걸 해제할지 검토한다는 논란입니다.
네, 캘리포니아 교통국인 캘트랜스가 지금 연구를 진행 중이죠.
지역 커뮤니티랑 대기질 관리국이 요청을 해서 시작된 건데 이게 단순히 도로 규칙을 바꾸는 문제가 아니잖아요.
네, 아주 복잡한 환경 형평성 딜레마입니다. 지금 트럭들이 580번을 못 타니까 그 아래 평행한 I-880으로 다 몰려가거든요.
아, 그럼 880번 주변 주민들은 소음이랑 매연을 다 뒤집어 쓰고 있었겠네요.
맞습니다. 그래서 교통 효율성을 높이고 880번 주민들의 부담을 좀 I-880으로 분산시키자는 건데, 이러면 I-580 인근 주민들은 갑자기 새로운 피해 우려에 직면하게 되는 거죠.
아, 결국 이스트베이 물류동산이랑 인근 주민들의 호흡기 건강에 얽힌 정말 복잡한 문제군요.
네. 게다가 이게 주법으로 금지되어 있던 거라 단순히 캘트랜스가 바꾸고 싶다고 바꾸는 게 아니라 주위의 조치까지 필요한 아주 무거운 사안입니다.
정말 그러네요. 우리 청취자분들 일상과 아주 밀접하게 연결된 고민거리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말인데 청취자 여러분, 오늘 우리는 그 미중 정상의 힘겨루기부터 텍사스의 국경 장벽, 그리고 당장 우리가 매일 달리는 이 오클란드 580번 고속도로의 트럭 소음까지 개별적인 소식들을 쭉 살펴봤습니다.
네.
이게 사실 겉보기엔 전혀 다른 뉴스들 같잖아요.
그렇죠. 아예 카테고리가 다르니까요.
네, 근데 결국 들여다보면 모두 다 누구의 권리와 이익을 우선시할 것인가 하는 아주 거대한 균형 잡기의 문제입니다. 청취자 여러분, 오늘 여러분이 내리는 그 작은 결정들은 과연 어떤 가치들 사이에 균형을 맞추고 있나요?
정말 한번 깊게 생각해 볼 만한 통찰이네요. 이상 교포유니언에서 전해드리는 5월 15일 오늘의 라디오 뉴스였습니다. 광고 문의는 홈페이지를 통해서 연락해 주세요.